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저희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이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살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그 40번째 시간, 벌써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말경서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4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성도들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는 그 장면이라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가 처음 쓰일 때그 문맥이 어떤지, 또 마지막에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아, 대략 그 단어가 좋은 단어구나, 나쁜 단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일어나기 그 직전에 그 상황을 묘사할 때 violence,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만 보자면, 초기 인류가 진멸을 당한 이유는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땅에 가득한 폭력. 그렇죠? 이제 그 폭력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보다 세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큰 틀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첫 세상,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그 이유는 땅에 만연한 폭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이래로 1656년 후의 일입니다. 1500년, 1600년이 더 지난 시점의 일이에요. 성경은 누가 몇살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는 것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때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한 1656년째 되던 해가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였습니다. 그러면 폭력이 그러면 이때만 느닷없이 세상에 가득 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폭력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도 그 폭력이 행사된 장면을 제일 처음에 어디서 찾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그 2세대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2세대부터 바로 폭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 이래로 폭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죄인인 이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폭력을 좋아합니다. 에이,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에요.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지루해지면 사람들이 뭔가 이 권태를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찾는데 그중에 아주 짜릿한 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흥행시키려면 폭력의 요소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범죄한 이래로 이 폭력이 일상사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런 폭력이 끝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폭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66권의 구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66장까지 있으면서 39장까지와 그 이후의 장들의 얘기가 확 달라지죠. 마치 신약과 구약이 39권, 27권 나뉘는 것처럼 신기하게 돼 있죠. 근데 60장쯤 보면 이제 마지막 얘기죠.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는 폭력이 네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물론 이것이 이제 이 문맥에서는 완전한 어떤 평화와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볼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를 지나고 잠깐 동안에 또 인간의 반란이 다시 한번 있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폭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부여하시고 또 나타나기를 기대하셨던 그런 특성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굉장히 폭력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심지어 가족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가족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실 때 인정사정 볼것 없이 그냥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심지어 짐승까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인간이 볼때 폭력적일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들 우리가 재판정에 서서 죄인들이 재판을 받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구금되거나 또는 뭐 노동형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할때그 원치 않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내 자유를 제한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판사가 저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지 않아요. 법을 집행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법의 집행자이시고 그 법의 심판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을 어떤 형태로건 징벌하실 때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그것은 정당한 법 집행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violence는 violate 하는 거잖아요. violate 한다는 것은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을 집행하는 것과 규정을 어기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 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어기면서, 어기면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가하는 어떤 물리적인 물리력은 그런 그것은 이제 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법을 집행했을 때는 그것은 폭력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폭력적이시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폭력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특별히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운명, 국가의 이현 시국을 우려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국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국가를 향해서 국가 공권력을 향해서 그게 어떤 공권력이 됐건 어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좌파 정권이 됐고 우파 정권이 됐건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됐건 그리스도인이 돌을 집어서 국가 공권력을 향해서 던지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의사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투표나 또는 여론조성,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동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국가에 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폭력적이시지 않습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법을 집행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의 집행자가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는데 성령님의 열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폭력과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무슨 폭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나는 기쁨이 가득하고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성경이 참 좋은 책이네. 아, 훌륭한 얘기가 많이 있네. 아닙니다. 이거 훌륭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실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명칭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천국 아닙니다. 개역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님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셨던 그것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실 때 그것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셋째 하늘 가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이제 곧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좌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속성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속성이. 지금 여기 이게 하늘의 왕국의 속성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땅의 속성하고 가깝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부패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얘기를 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이 하늘에 속해 있는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에게 맞서지 말라. 그러니까 간디의 어떤 비폭력, 어떤 저항 사실 그게 성경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저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간디의 그런 어떤 철학은 휴머니즘이지 사실 성경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옛날 어떤 영화에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 사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내 것이다.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나의 것. 이건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간들이 그런 이 신성모독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시도록 할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폭력으로 그 순간에 이렇게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든 종류의 폭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성경에서 그 폭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아까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자, 모든 폭력은 다 나쁩니다. 그렇죠? 폭력이 좋은 폭력이고 나쁜 폭력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깊이 회개하고,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도, 이게 훈계 차원에서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그것이 폭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느껴요. 어떤 게 폭력이고, 어떤 게 훈계인지 아이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것들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자, 모든 폭력은 나쁩니다. 그러나 가장 고약한 것은 뭐냐?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위선자들이라고 막 책망하시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들을 향한 또 하나의, 이 어떤 책망이 뭐였냐면, 폭력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혹시 추우시면 이걸 끄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이 개역성경에 익숙하시면 이 구절이 떠오르실 텐데, 왜냐하면 이 구절로 목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성경에. 개역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이 좋은 구절인지 나쁜 구절인지 조금 헷갈리면서 좋은 구절 쪽으로 이렇게 좀 느낌이 기웁니다. 아, 그래서 천국은 열심히 가서 그냥 박차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의 어떤 열심을 독려할 때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그런 구절입니까?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에 보니까, 자, 일단 시기가 한정되어 있네요. 시기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인류 역사 전체가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 그 당시까지, 자, 이렇게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늘의 왕국은 그랬네요. 개역성경하고 뭐가 다르죠? 개역성경 천국은 이랬잖아요. 개역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여긴 지금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은. 아까 제가 하늘의 왕국이 뭐라 그랬죠?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잇는 그 왕국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저 셋째 하늘 말고 이 땅에 있는 이 다윗의 왕좌를 잇는 왕권을 잇는 그 예수님이 세우셔야 하는 그 왕국이 지금 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개혁성경에 침노하는 자 이러니까 뭔가 애매하면서 좋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폭력배들입니다. 폭력배들이 이것을 빼앗는다. 자, 그러면은 느낌이 사뭇 다르잖아요. 지금 폭력배가 좋은 의미입니까?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폭력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폭력배가 빼앗는데요. 뭐를?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곧바로 세우셔야 하는 그 왕국을 빼앗으려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이 땅에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회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셋째 하늘,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열심을 내야 간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성경에 좀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였었습니다. 뭐 저도 한때는 그랬던 거고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의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곧바로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럼 그 당시에 메시아 왕국이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이 그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국은 이제 천년왕국 때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폭력배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폭력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는 뭐냐? 참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경고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질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가 들림받기까지 역사상,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든 종류의 폭력,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또는 타 종교로부터 우리가 받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폭력, 이것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폭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폭력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교고, 또 하나는 살해입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재정일치의 시대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사회, 이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어떤 초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이 아니라 타원처럼 이렇게 해서 그 중심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은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하고 이러면서 부패하고 심지어 교리적으로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거 천사도 안 믿고 뭐 이랬잖아요. 굉장히 부패한 세력이 그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고, 소위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저희는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그 평신도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그룹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가 하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시나고그. 그래서 그 회당 중심의 그 체제에서의 왕은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얼핏 생각할 때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이 어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레위 지파가 아닌 거죠. 일반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과 회당이 있을 때 대부분의 평민들은 회당 중심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 출교된다. 이것은 그 사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큰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출회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가 여기뿐이야? 지천에 널린 게 교회인데.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모임을 갑니다. 그렇죠? 여긴 그럴 수가 없는 사회예요. 이 유대 사회는 그럴 수가 없는 사회예요. 이 회당에서 출교가 됐다? 그것은 그 사회의 종교 시스템으로부터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사회 전반과 완전히 단절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민. 그러나 이민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들은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이 가혹한 처벌인 것이죠. 사회적인 사망 선고인 것이고 그냥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출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실로암 사건. 그때 그 이제 38년 동안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눈멀었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취조할 때그 부모 데려와서 취조할 때 예수님 고쳐주셨다고 감히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출애하기로 여기 보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교에 대한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살해에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예가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예는 아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산채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타 공인 하듯이, 아, 자타는 아니겠네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으니까. 우리 모든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다, 별 이견 없이 동의하기를,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명목으로 죽였던,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이런 어떤 편지를 달라고 했다. 살벌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그 당시에 누군가 사도 바울을 딱 만났을 때 눈에서 뭐가 느껴졌겠어요? 핏발이 쫙 서면서 살기가 확 느껴지는 거죠.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그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봤더니 아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교회, 참된 신약교회가 세워지면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을 일에 대한 경고이셨는데 그 경고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빼놓고는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핍박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카톨릭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교, 그 다음에 이 다른 교파 교회들을 신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같은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카톨릭은 큰 집, 형님, 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는 작은 집, 아우, 동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역사상 최소한 6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6천만 명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9천만 명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D 500년에서 우리가 AD 1500년 우리 이제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1500년대 초반이잖아요. 1517년 이런 때 500년이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상당히 자리를 잘 잡은 그런 시점입니다. 313년 이런 때 이제 콘스탄틴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500년대 됐을 때부터 AD 1500년까지의 1000년 기간을 세속사에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 이렇게 부릅니다. 암흑기. 다크 에이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시대에 유럽 전체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심지어 왕들조차도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왕을 임명하는 것도 다 교황이 해야 되고 자, 그런 사회에서 천년 동안 이들이 권력을 쥐고 참 성도들을 살해했는데 그 수가 최소한 6천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단순히 계산해 보세요. 6천만 명 나누기 1000년. 1000년이면 365일에 1000배니까 36만 5천. 나눠보면 하루에 몇 명을 죽인 꼴이냐면 164명 이상을 죽인 꼴입니다. 쉬지 않고 공휴일도 없이 하루에 160명 이상을 계속 죽여야만 죽일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음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순교사화 이렇게 이제 말을 번역했고 이제 영어 제목은 Fox Book of Martyrs. 그래서 순교자들의 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책은 많은 성경 교사들이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과 함께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다 이렇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몇 개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은 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폭스의 순교사화의 이야기 중에 프랑스에서 1500년대에 일어났던 그 위그노 대학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학살 사건이에요. 1572년 8월 24일에 이제 성 바돌롬의 축제일이라는 이 날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카톨릭은 무슨 성인의 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 다 이교 그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성경을 접목하면서 생긴 일들이죠. 그게. 자, 그래서 이 날에 개신교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위그노라고 불리던 그 개신교도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이 이제 뭐 자세한 그 경위나 이런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학살이 이제 하루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데 첫 3일 동안에 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6만 명 이상이 살해가 됐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 폭스의 책의 일부를 잠깐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하여 푸아크 티에르 시에서는 하루에 2천 명이 살해되었고 이 대학살은 그 후 며칠 동안 더 허용되었다. 멜터스에서는 200명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나와 무자비하게 토막이 나고 말았다. 오클레앙에서는 1000명의 남녀노소가 살해되었다. 어거스토 보나의 시민들은 파리에서의 대학살 소식을 듣자 정문을 잠그고 신교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는 의심나는 자는 모조리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모두 끌어내 죽여버렸다. 리옹에서는 800명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고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은 채 죽임을 당했다. 300명이 대주교의 집에서 살해되었으며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은 그들의 시체를 파묻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우리가 감도 잘 안 오죠. 몇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고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고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부지기수로 자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아로스의 간증이다. 이 사륙의 본보기는 다른 도시로 전달되었고 도시에서 읍으로, 읍에서 마을로 퍼져 이번 로마 카톨릭 교인들의 학살로 3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신교도들이 교회를 망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는 소문이 외국에까지 퍼졌고 경로한 사람들에 의해서 100여 명의 남녀와 그들의 모든 재산이 그 도시 곁으로 흐르는 이 이곤나강에 던져졌다. 투린의 장관인 존 브루지오스 노인은 신교도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많은 돈을 주고 목숨과 안전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붙잡혀서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채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물속에 머리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제가 뭐 잔인한 이야기들을 하자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잔인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그냥 이렇게 마일드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건을 대하는 로마 가톨릭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같은 신교도들에 대한 세기의 대학살 사건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되자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이 믿음의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승리의 기념 메달도 만들어졌다. 교황과 그의 추기경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성 마가 교회로 행렬을 지어 엄숙하게 행진했다. 그리고 온 도시에 대잔치가 벌어졌고 성 엔젤로 성에서는 축포가 쏟아졌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이 소식을 전한 렌 추기경에게는 특별히 교황으로부터 천 크라운의 상금이 내려졌다. 이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거꾸로 생각한 유사한 기쁨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념 주화를 발행하면서 축포를 터뜨리면서 축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빙자해서 벌어지는 이 어떤 폭력, 이것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질적으로 나쁘고 또 끔찍하고 또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만행인 것입니다. 중세 종교 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퀴지션. 거기 끌려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불구의 몸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 신문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마녀를 사냥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문과 이 학대의 이런 기록들이 바티칸의 지하 도서관에 빼곡히 쌓여 있다라는 증언을 어떤 분이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고문들의 그 기법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목숨을 유지한 채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로마 가톨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악한 그런 자들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교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교도들을 제거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진다고 생각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것은 로마 가톨릭만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핍박받다가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걸 해서 1500년대 초반에 이제 항거하면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개신교도들이 직접 붙인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저 놈들은 항거하고 뛰쳐나간 놈들 이래서 붙여놓은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어떤 로마 가톨릭의 이런 압제 이런 것들을 피해서 빠져나왔는데 정작 빠져나와서 그들이 또뭘 했냐?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된 성도들을 또 많이 핍박했습니다. 칼빈이 성도들을 엄청 많이 핍박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침례교 교리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어요. 침례를 고집하니까, 그래, 너 그렇게 물이 좋아? 그래가지고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슬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는 하나 빠뜨리면 줄줄줄줄줄 연달아서 빠지게 그렇게 해서 빠뜨려 죽이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참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핍박, 그것도 이교도들이나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참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러한 이제 형태의 모임을 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때를 지켜야 되는데 우린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교도 풍습에서 기원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교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교회 어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몇 교회를 묶어가지고 목사도 파송하고 징계하고 뭐 헌금은 전부 예루살렘 교회로 다 이렇게 추징해가지고 다시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을 믿지 않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성도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없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지 이게 성도들의 유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열두 사도가 한 줄씩 썼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열두 사도 한 줄씩 썼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줄 누가 쓰고 쭉쭉쭉쭉 해갖고 열두 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만약에 사도들이 썼으면 그게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그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의 그 기도문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모범은 될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암송하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같은 교회는 축도가 없으니까 또 이단이래요. 축도 어디서 온 겁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사제와 평신도라는 것을 계급을 나누면서 니콜라 체제를 강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 예수님이 I hate, 내가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 성도들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것들을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 이슈 때문에 더 그렇죠. 우리 올바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위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누가 그런 라이선스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들이 하는 어떤 순기능도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들 그런 이단들을 조금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잣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다 이단이 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는가? 거기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아주 당황하면서 실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미리 그것을 알고 있으면 아, 올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담하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지도 이유도 밝혀놓으셨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참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닌, 그런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열심인 거예요. 지식에 따른 열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믿음 생활했다고 하고, 뭐 헌금도 내가 많이 했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는데 보니까 그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잘못된 어떤 지식에 근거한 엉뚱한 짓을 했다. 해치거리하고 왔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참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단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제가 한 가지 담대하게 생각했던 건 그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다 거기 있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 있고 한데, 제가 여기 나올 때 내가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사람은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노회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그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큰 대형교회 목사 앞에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보상을 위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이단 감별사라고 자처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천국가냐 지옥가냐 심판 아니라 그랬어요. 보상을 위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야만 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땅에 가득 찬 폭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폭력은 다 나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옆집 불량배 애가 이 제 아이들을 꼬드겨 가지고는 어디로 데려가 가지고는 제가 시켰다고 하면서, 네 아빠가 시킨 거야, 네 아빠가 이걸 원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켰다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심지어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를 향한, 그 폭력배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 게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핍박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강탈하는 그러한 폭력배들, 그런 종교폭력배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이 얼마나 타오를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담담히 그것을 그냥 거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유대 종교자들,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사회 사람들로부터건 또는 종교인들, 소위 기독교인들로부터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로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심각한 그러한 어떤 위협이 실제로 닥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심각한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세상이 지금 점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후년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도 선포하고 교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러한 날에 우리가 담대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주님께 각자가 잠깐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